주요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을 표시하고 친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의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도착 시점과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관련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VOA의 요청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부 관리들과 이란 관련 대응책을 논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란 제재는 이란이 건설적이고 번영된 나라가 되면 곧 다시 해제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나는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군사행동에 대한 질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것은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해 보복 공격을 하려다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는 보고에 실행 10분 전에 중단시켰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신중함을 약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볼튼 보좌관은 23일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그 누구도 이란이 중동에서 사냥할 자격증을 주지 않았다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이란 강경파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 순간 군사행동을 멈췄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추방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단속 중단을 촉구한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3명의 정부 관리들은 이민 단속 작전이 연기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들은 작전 계획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이민국 단속 요원들의 안전 위험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에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 남부국경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2주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방은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23일 시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집권 정의개발당이 25년 만에 처음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데 이어서 터키 최고선거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이스탄불 시장 선거 결과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에크렘 이마모울루 후보가 약 49%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의개발당은 개표소 감시원을 공무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선거법령이 광범위하게 위반됐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터키 최고선거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의개발당의 이의를 수용하고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재선거에는 공식적으로 21명이 출마했지만 정의개발당 소속의 비날리 이을듬 전 총리와 이마모울루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경제 부양을 위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동 평화와 보다 나은 미래 구축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인 번영을 향한 평화의 일환이라고 백악관은 22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중동 평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팔레스타인 경제 지원 계획에는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잠재력과 삶의 질 향상 등의 분야에 대한 구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10년에 걸쳐서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북한 방송의 보도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낮 12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네. 자, 방송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방북 배경과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 우선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을 네 차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평양 방문을 초청했었습니다.
예.
또 시 주석은 이에 대해서 응했었고요. 마침 올해가 북한과 중국의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시진핑 주석은 어느 때든 올해 안에는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사실 지배적이었고요.
예.
시기가 문제였는데요. 따라서 시 주석이 이 시점에 그리고 사실 중국의 발표는 시진핑 주석 방북 발표는 바로 사흘을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예.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미국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중국의 입장에서든 또 북한의 입장에서든 이번 시 주석의 방북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시 주석을 초청하게 된 그런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시진핑 주석은 지금 미국과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례 없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특히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들은 무역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관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남중국해 문제가 계속해서 양국 간의 쟁점이 돼 있고요. 미국은 타이완 문제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말하자면 무역 문제와 관련한 입장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상당히 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통해서 대항한다고 할까요?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사실 북한 카드는 시 주석에게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방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또 성과를 얻으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예.
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그 비핵화 협상 과정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미국과 지금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교착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노이 회담 결렬로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은 좌절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데는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전격적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아,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아,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모두의 미국에 대한 하나의 대항적인 성격으로서 굉장히 네. 좀 필요한 그런 아, 절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시 주석은 평양에 1박 2일간 머물렀습니다. 아주 극진한 예우를 받았는데요. 자, 그동안의 주요 일정을 좀 최은기 기자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요. 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제 두 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간에 이제 일종의 그 전략적 미뤄를 이제 과시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아, 시진핑 주석의 그 평양 일정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시진핑과 그 영부인이죠. 그 펑유이산 여사가 그 6월 20일 12시께 그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씨가 직접 나와서 환영을 했고요. 또 의장대 또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 시내로 들어오는데요. 아, 오픈카 그러니까 무게차죠. 그 뚜껑이 예. 없는 그 차인데요. 아, 그 차를 타고 그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아, 일종의 그 카퍼레이드라고 합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건데요. 길가에 약 25만 명의 그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그 양국 국기를 흔들면서 그 열렬히 환영을 했고요. 또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는 이제 별도로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금수산 그 영빈관 이게 처음 공개된 곳인데요. 여기로 옮겨서 그 아, 북중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어서 그 목란관에서 그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게 이제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그러는데요. 그 극진한 예우에 이제 절정이 아, 이날 저녁 그 9시 30분께 그 아, 능라도에 있는 그 5일 경기장에서 그 아주 그 큰 그 행사가 열렸는데요. 5일 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 그리고 예술 공연이 열렸습니다.
예.
아, 나중에 이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북한이 그 카드 섹션을 통해서 중국 국기, 그러니까 오송홍기죠. 오송홍기하고 그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그 이렇게 형상화하는 걸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요. 또 하나 그 아, 시진핑 주석의 부친이죠. 아버지 얘기입니다. 시중신 부총리가 과거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갔을 적에 만나는 장면을 그 상영하기도 해서 상당한 그 눈길을 끌었고요. 또 21일 날, 그 다음 날에는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북중 우위탑, 그 6.25 때 이제 중국 참전을 기리는 그 탑입니다.
예.
북중 우위탑에 참배를 했고요. 이어서 그 금수산 영빈관에서 북중 그 두 정상의 산책, 오찬 같이 하고 또다시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21일 날 오후 3시께 이제 순안공항을 통해서 다시 이제 베이징으로 돌아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 굉장히 14년 만에 그 귀빈 방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쨌든 북한이 그 시진핑 주석을 극진히 대우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거의 황제급 의전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 주석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발언이 나왔고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까?
예,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동안의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보면요. 그 회담 결과는 사실 하루가 지나서 북한 매체 그리고 중국 매체, 관영 매체들이죠.
예.
같이 동시에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매체들이 시간적으로는 조금 늦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예.
자세하게 그리고 또 굉장히 그 다양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CCTV나 신화통신, 관영 매체들이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고요.
예.
특히 그 북한으로부터의 열렬한 환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한 매체들은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가 하루가 지나서 그 별로 길지 않게
예.
조선중앙통신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내용들,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중국 매체나 북한 매체나 공통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훨씬 더 공고해졌다는 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시 주석이 이번에 평양 방문이 국빈 방문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예.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국빈 방문한 것은 1982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거의 37년 만에 첫 국빈 방문을 형식의 네. 평양 방문 아닙니까?
네네.
그만큼 언론들의 관심이 상당히 컸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북중 간의 현안이라든지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 매체들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 그 대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비핵화 협상에 앞으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는데 유관국으로부터 여기에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관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 네. 알려져 있고요.
네.
또 그 결국은 이것은 이제 상응 조치가 없었다라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현안 문제, 비핵화 문제를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의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울러서 사실 이번 그 정상회담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중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또는 북중 간의 경제협력 문제 아닙니까?
네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상당히 많은 대화들이 오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중국 매체를 통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예.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들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북한과 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방북으로 인해서 그럼 완전히 이제 그런 것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완전히 복원됐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북중 관계가 상당히 이제 그 좋아지고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이제 막 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뭐 연간 뭐 수십 발을 쏘고 그랬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그 굉장히 험악해졌습니다. 양측이 서로 그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제 비난전을 주고받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까지 합하면은 북한하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다섯 번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로 중국의 그 국가 주석이 이제 평양을 공식 방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거는 그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완전히 복원됐냐 이렇게 보기는 이제 조금 힘든 구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복원됐다고 보면은 정치적 분위기는 좋아졌는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그것은 그 제재 이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장 크게 지금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고요. 그 대북 제재 열세를 중국이 쥐고 있고 중국으로 인해서 지금 그 상당한 북한의 그 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직 뭐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분위기는 좋아졌다. 그러나 완전한 복원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반도 정세가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인해서 그 사자 구도로 좀 판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비핵화 협상의 이제 구도를 말씀하시는 걸
예,
텐데요.
예, 예.
사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측들이 나오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핵화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인데요. 시 주석의 발언이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말하자면 협상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든지 수준 이런 거를 놓고는 아직 사실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발언 하나를 가지고 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구도가 사자 구도로 다 판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주변국 특히 중국이죠. 이 중재 역할을 자임하면서 개입할 소지는 점점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지난달이었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자 간 말하자면 구도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북한과 미국이 양자 간에 그게 정상회담이든 어떤 형태의 수준의 회담이든 이런 접촉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라고 양측이 결정을 하면 사실 주변국들의 개입 여지는 사실 크게 별로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판이 좀 다자간 체제로 움직일 것인가, 특히 또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대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가, 여기에 상당히 그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전문가는 그동안에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또 많이 그 노력을 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렇지만 이번에 시 주석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 또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뭐 얘기도 합니다만은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중재자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방북을 마치고 이제 베이징으로 돌아갔는데요. 바로 일주일 뒤에는 이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바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확대 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가 나온 무역 문제도 물론 논의를 할 거고,
예.
당연히 이번에 이제 그 일주일 전에 이제 평양을 다녀왔으니까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난 얘기에 대해서 아마 그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 전통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 그 동북아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것이 일종의 그 미국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종의 생색을 내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재자로 나서려면은 북한이 중재를 부탁을 해야 이제 중재자가 되는 건데
네.
지금 그 북한으로서는 굳이 시진핑 주석을 중재자로 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의사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요. 직접 친서를 보내든가 특사를 보내면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중재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으로부터 워낙 많은 지금 그 견제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고민사항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평양에 가서 이러이러한 방안을 만들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생색을 내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오사카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이 비핵화 중재안을 전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시 주석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의중을 상당히 자세히 전달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물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비핵화 관련한 생각이라든지 새로운 제안인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 전하는데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야말로 중재자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생각하는 미국과 말하자면 북한의 서로 엇갈리는 입장 사이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 말하자면 달성의 어떤 구상이라 그럴까요? 예. 보관이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중재안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아, 중국은 잘 아는 대로 미국과 아, 북한의 아, 협상의 그 단초로서 쌍중단을 제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행돼 왔던 건데 시 주석이 적극적인 말하자면 참여자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건 어느 한쪽의 얘기를 전하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또 다시 전하고 하는 그런 단순한 심부름꾼의 역할이 아니라 중국도 말하자면 유엔 안보리의 중요한 상임이사국의 하나고
예.
또 미국과 북한과 이해관계가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큰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제안하는 새로운 중재안이 됐든 어떤 것이든 이것에 호응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채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말을 거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누가 나서도 양측의 입장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측이지요.
예. 자, 이번에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인해서 그러면 북한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통해 상당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
예.
거의 뭐 외교적 그 승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하노이 그 미북 정상회담이 그 뜻하지 않게 결렬이 되자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그 우군 확보 전략에 나섰는데요. 지난 4월 25일이죠. 그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어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이 그동안 그 구상했던 우군 확보 전략 다른 말로 하면 북방 삼각관계 평양 모스크바 베이징을 잇는 북방 관계 삼각을 이제 그 완성하는 데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당한 그 미북 앞으로 이제 뭐 미북 협상이 열릴 텐데 거기에 대해 상당한 우군을 그것도 중국, 러시아에는 굉장히 강력한 두 명의 우군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북한한테는 제일 중요한데 북중 관계도 이번에 상당히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시진핑 주석의 그 방북은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상당히 큰 그 외교적 그 성과를 거두었고 또 이번에 극진하게 이제 대접을 한 것도 바로 이제 그것을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뭘 얻었을까요?
예, 사실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평양을 간 것이 결국은 미국 때문이다라는
예.
관측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일 경우에는
네.
미국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북 압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재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핵심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현금 그리고 원유 그리고 또 식량 이런 것들의 90%가 그것이 90%도 넘는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중국이 그 출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 주석은 이번 방북을 통해서 자, 이 우리가 북한과의 그 미국의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상당한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그 북한 카드를 어느 정도나 받아들이고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협력 없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충분한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 시 주석 방북 이후에 중국이 대북 경제 원조를 할지 아니면 한다면 뭐 과연 방법이 있을지 지금 뭐 국제적인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중국이 이번 시진핑 주석 그 방북 이후에 이제 그 경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그 중국이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있고요. 또 2016년부터는 무려 그 11차례에 걸쳐서 그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에 그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대놓고 뭐 그 자기가 결정한 찬성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 이러기는 이렇게 보긴 힘들고요. 다만 위반의 소지가 없는 분야,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도 북한에 이제 쌀을 뭐 5만 톤 준다 이러는데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북한 인민들 식량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데 거기를 주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은 뭐 그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북한하고 중국이 그 국경이 한 1,400km나 됩니다. 그리고 밀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그 성행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에 북중 접경지대 그 밀수 단속을 좀 느슨히 해서 북한 경제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재의 지금 그 관광은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을 그 북한으로 관광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북한의 외환난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혹 뭐 문 대통령의 외교 일정에 어떤 차질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나요?
뭐 외교 일정이라기보다는 사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시는 대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사실 북한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차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을 만나면서 사실 김 위원장이 이제 그 문 대통령을 시진핑 주석의 G20 주요 20개국 회의 참석 전에 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가능성이 없어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한국 정부는 아직 거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두 정상이 말하자면 의지만 맞으면 짧은 말하자면 사전 준비로 바로 원 포인트 말하자면 핵 문제만을 주제로 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 그 대화의 창, 그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미북 간의 협상, 비핵화 협상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벽에 부딪혔다라는 관측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이 이번에 시 주석의 방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은 이번 그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상당히 그 신중한 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스티븐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 강연을 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 아꼈는데요. 미국 모두 이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걸 지켜보지 않겠나 그러면서 여기 대해서는 곧바로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오사카에서 열리기 때문에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입장은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연설을 통해서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비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e have noted the ideas that are constructive and that could facilitate progress when our two countries resume working level negotiations.
네, 비건 대표가 우리는 두 나라의 실무 협상이 재개될 때 건설적이고 진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자, 이 한마디로 실무 협상을 빨리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실 하노이 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대화 재개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상당히 그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그 미국 측의 실무 협상 대화 제안에 대해서 거부 반응 그리고 사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비건 대표가 이 공개적인 연설을 통해서 말하자면 앞서서 이렇게 건설적이고 진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획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만나서 실무 차원에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그 말하자면 미북 간의 여러 가지 관심사 그러니까 안전보장 문제도 있고 북한에
예.
또 새로운 관계 수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인데요. 비핵화와 그 북한의 체제 안전 그리고 미북 간 새로운 관계 개선 이 문제들을 다 동시에 병렬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실무 차원에서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그 미국과 한국에서는 실무 협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역시 나옵니다. 그 뭐 혹시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미국과 한국에서는 그 미북 그 실무 협상, 실무 회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번 그 2월 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그 결렬과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시 미국과 북한은 그 정상이 직접 만나서 바로 그 핵 단판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나는 핵을 이러이러한 것을 당신은 없애고 제재는 이걸 풀어라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이제 결렬이 돼서 회담이 아무 성과를 못 이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제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을 열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제재 또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조율해서 만들고 이번에는 만일 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야말로 양측이 실무 협상에서 합의한 그 합의문에 그야말로 서명 사인만 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이제 회담이 성공할 게 아니냐 이런 그 얘기 하고요. 이것은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 또 미국에서도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북한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 남북관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통일부가 19일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죠.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 식량 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서 주는 건데 그래도 일단 쌀이 북한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가야 되는데 배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사실 그 배를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예.
또 단기간에 대량의 물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한국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산 쌀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서울에서 또는 어떤 한국의 어느 지방 도시에서 북한으로 바로 보내게 되는 것이니까 물론 그 대행 작업은 WFP 유엔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 예.
사실 물류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국 정부는 두 달 안에 9월 달 이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김영철 장관은 한 두 달 정도면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 보내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제 실무적인 문제들을 WFP에 측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지금 북한의 인도주의 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지원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서둘러서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이 5만 톤이라는 식량 지원이 뭐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뭐 크게, 크게 뭐 기여는 하겠지만 뭐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는 양인데 미국은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반응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그 최근에 그 국무부에서 그 기자회견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국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식량 지원을 할 계획은 없지만 한국의 이 같은 식량 지원을 그 지지한다 이런 예. 그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북한의 구조적 식량난 뭐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특히 식량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예.
사실 북한의 식량난이 사실 만성화돼 있고요. 아 이것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말하자면 농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러니까 아 기본 근간 시설들이 아 탄탄해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사실 북한 자체적으로는 그런 기술과 장비와 인력과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매년 이렇게 거기에다 자연재해까지 겹치니까
예.
가뭄이나 홍수 이래서 100만 톤 이상이 항상 모자랍니다. 작황이.
네. 네. 네.
이번에는 특히나 가뭄의 탓에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됐다고 이렇게 유엔 기구들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조적인 식량난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남는 것이고요.
예예.
이 부분은 사실 중장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 소식과 함께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연설 내용 그리고 남북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관련 소식이 뉴스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두 대의 새 대통령 전용기를 39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이 뉴스였고요. 이번에는 내부 장식과 외부 색깔을 바꾸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연방의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징, 미국의 국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 전용기. 오늘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첫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 Air Force One.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영국을 국빈 방문할 때도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도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은 세계 각국을 찾아가는 미국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수행을 맡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은 물론이고 백악관의 참모, 행정부 관리, 그리고 백악관의 모든 것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들도 전용기에 오르는데요. 꼬리 날개의 미국 성조기가 동체에는 크고 길게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새겨진 대통령 전용기가 목적지 국가에 도착하면 독수리 문양 선명한 출입문이 열리고 환영 나온 인파와 해당 국가의 주요 관리 영접을 받으면서 트랩 위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가 비상 시에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하늘을 나는 요새, 그래서 하늘 위 구름 위 백악관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
We've lost another engine.
미국 영화 The Sum of All Fears나 에어포스 1을 보셨다면 대통령 전용기의 그 놀라운 기술과 역할을 알 수 있을 텐데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전용기 안에는 백악관처럼 집무실이 갖춰져 있고 회의실, 사무실, 언론 브리핑실뿐 아니라 비상 상황을 대비한 의무실, 수술대, 또 수백 명분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조리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 중요 사안을 위한 암호화된 통신은 기본입니다. 지난 2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바로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 정상과 통화할 수 있는 통신선은 물론이고 화상회의도 열 수 있고요. 핵무기나 화학무기, 전자기파 공격에도 끄떡이 없는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는 최첨단 요새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은 언제부터 대통령 전용기가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용기를 탄 대통령은 194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수륙 양용 비행기와 함께 세이크리드라는 이름을 붙인 전용기를 사용했었고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고향 이름을 딴 전용기 인디펜던스를 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제트기로 바뀐 것은 1959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가 공군 1호기 에어포스 1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전용기 외관 디자인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전용기는 1990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부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대통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오던 새 전용기 도입.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사와 39억 달러로 협상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2024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새 전용기를 3년이나 앞당겨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또 보도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으로 새 전용기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다음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 될까 이런 흥미로운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흰색, 파란색, 하늘색 조합의 전용기 색상을 흰색과 빨강색, 파랑색 그러니까 성조기의 색 조합으로 바꾸는 구상을 내놓은 건데요.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전용기 제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결의안을 내놓아서 미국 대통령 전용기의 60년 만에 새 단장 시도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 여자 축구팀 The U.S. Women's National Soccer Team
월드컵 본선 출전 8번 만에 3번의 우승컵을 잡았고 6번의 하계올림픽 출전에서 4개의 금메달, 1개의 은메달을 거머쥔 미국의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지금 FIFA가 주관하고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9 여자 월드컵 본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조별리그에서 태국과의 경기가 무려 13-0으로 끝났고 16일 칠레와의 경기는 3-0으로 그리고 20일 스웨덴과의 경기도 무난히 이기고 16강 경기에 들어가 있는 여자 축구대표팀. 미국 여자축구의 명성은 1991년 FIFA 여자축구대회 우승 이래 올림픽과 국제대회에서 승승장구를 하며 세계 여자축구팀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최강팀 FIFA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축구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50년대입니다. 활성화된 것은 1970년대고요.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사람도 남녀 성에 따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법률에 따라서 당시 국제적인 인기가 있었던 여자 축구 열기가 미국 전역 대학에서도 일었던 건데요. 198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미국이 참가한 첫 국제 경기에서는 4위로 꼴찌를 기록했지만 6년 뒤인 1991년 중국에서 열린 제1회 FIFA 월드컵 여자 축구 대회에서 미국이 우승을 했고 이후 지금까지 3차례나 우승컵을 차지한 최다 우승 국가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남자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대회에서는 8차례나 우승을 거머쥐는 등 그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축구 선수들이 그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릴 때부터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된 학교 안 여자 축구단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비와 공격에서도 맞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훌륭한 체격 조건을 비결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 여자 축구 선수들의 평균 키는 173cm가 넘습니다. 또 국가대표 선수로 무려 100개 이상의 골을 터뜨린 놀라운 기록의 선수도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여자 축구 선수들이 국제경기 출전이나 실력 향상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와 대우, 보상금 등에서 남자 축구 대표 선수들과 임금 격차를 바로잡겠다는 건데요. 출전 경기와 승점 등 같은 조건의 남자 선수들의 보수는 여자 선수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이에 여자 축구 선수들은 스포츠 세계에서도 남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난 3월 여성의 날에 미국 축구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 FIFA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미국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결승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역대 최다 기록을 스스로 깨고 네 번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회 챔피언을 가리는 최종 결승전은 다음 달 7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친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의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도착 시점과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생일 축하 편지라면서 친서를 꺼내들었고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에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어제 김 위원장에게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부 관리들과 이란 대응책을 논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란 제재는 이란이 건설적이고 번영된 나라가 되면 곧 다시 해제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나는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군사행동에 대한 질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것은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려다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는 보고에 실행 10분 전에 중단시켰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신중함을 약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볼튼 보좌관은 23일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그 누구도 이란이 중동에서 사냥할 자격증을 주지 않았다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이란 강경파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 순간 군사행동을 멈췄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추방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단속 중단을 촉구한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3명의 정부 관리들은 이민 단속 작전이 연기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들은 작전 계획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이민국 단속 요원들의 안전 위험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에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 국경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2주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방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23일 시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집권 정의개발당이 25년 만에 처음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데 이어서 터키 최고선거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이스탄불 시장 선거 결과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에크렘 이마모올루 후보가 약 49%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의개발당은 개표소 감시원을 공무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선거 법령이 광범위하게 위반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요청했습니다. 터키 최고선거위원회는 지난달 초에 정의개발당의 이의를 수용하고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정의개발당 소속의 비날리 이을드름 전 총리와 이마모올루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경제 부양을 위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동 평화와 보다 나은 미래 구축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인 번영을 향한 평화의 일환이라고 백악관이 22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오는 25일과 26일 바레인에서 열리는 경제 워크숍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반군 조직인 탈레반이 이달 말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상을 재개합니다. 잘메 할릴자드 아프간 평화 협상 관련 미국 특사는 22일 트위터를 통해서 양측이 오는 29일 7차 평화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할릴자드 특사는 아프가니스탄과 카타르를 방문한 결과 모든 이들이 평화협상에 대해 진전을 원하고 있다는 걸 믿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